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세계 여러 나라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 중국에 네.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소개해 주셨어요. 네. 오늘은 또 어떤 곳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중국 최대 도시 상하이를 소개할까 합니다.
아, 상해요.
네네.
베이징은 북 경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수도라는 의미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 상해는 어떤 의미인가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가장 유력한 설은 예전에 이 양자강 아래쪽에 그러니까 바다에 있다 있는 쪽에 포구가 두 군데 있었나 봐요. 유명한 포구가.
네.
하나가 상해 포구, 두 번째가 하해 포구였답니다. 근데 이제 상해 포구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상해포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면서 지금 도시 이름이 상해로 이렇게 굳어졌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근데 이제 이 상해라는 이름을 주로 쓰고 있지만 이 자동차 번호판 등에서는 이 도시의 옛날 이름, 후라는 이름을 약칭으로 쓰기도 한다고 그래요. 옛날에 이 지역을 호독이라고 불렀던 시대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네. 그걸 줄여서 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베이징과 상하이를 잇는 고속도로의 이름은 베이징이 경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상해를 후라고 이제 금방 표현했잖아요.
네.
그래서 경후 고속철도 또는 경후 고속도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중국에 워낙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네. 뭔가 이름 하나에도 굉장한
그러네요.
역사가 깃들어 있을 것
그러네요.
같고 또 한자니까 또 뭔가 뜻풀이가 돼야 될 것 같고
네,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 상해는 사실 북한 주민들한테 익숙한 도시예요. 북한에서
네.
김일성이 이렇게 빨치산 운동을 네. 열심히 했을 때 자주 등장하는
도시가
중국의
또 상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 어둡고 뭔가 그런 피해 다니면서
그의
예,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네.
상해는 정말 큰 도시죠. 이 인구도 많다고요?
네, 지난번에 베이징이 한 2,200만 된다고 했잖아요.
네.
상해는 거기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는 상해인데요. 2,400만이 조금 넘습니다.
아.
지금 한 2,400 한 4,50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상해랑 베이징만 합쳐도 이 한국에
그러네요. 두 개 도시만 해도 5천만 명이네요.
그러네요. 아.
이 전국시대 초나라 때
네.
처음으로 춘신군이라고 하는 그런 가문의 그 봉읍이었나 봐요. 읍이었고요. 송나라 때 여기에 진이 설치되면서 상하이라고 그때부터 불렀다고 하는데요. 현재 어쨌든 중국의 4대 직할시 가운데 하나고요. 중요한 공업기지, 그리고 항구, 무역, 과학기술, 정보, 금융 이런 굉장히 중요한 산업의 중심지가
그렇군요.
됐습니다.
네.
면적은 한 6,000제곱킬로미터 되는데 행정구역상 16개 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미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독일, 러시아 등 12개 나라의 총영사관이 바로 이곳 상해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하이 하면 그 오래전부터 여러 나라 사람들이 또 거주하고 교류하는 국제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이 언제부터 이 상해가 국제 도시가 됐나요?
그러게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북한에서도 막 그 항일 빨치산 활동할 때 상해를 무대로 활동하는 영화에 많이 그런 장면이
네,
등장한다고
봤어요.
했잖아요. 이미 그때에도 국제 도시로서의 상해 이런 것들이
그래서 거기에 네, 있었군요.
그런 기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한국도 독립운동하면 꼭 상해가 등장합니다.
맞아요.
거기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기도
네네.
했던. 근데 왜 그러면 상해는 그런 식의 국제 도시 또는 뭐 독립운동이나 이런 것의 거점이 되었는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그 시점은 대략 아편전쟁 끝나고 그래요. 한 1842년 정도에 중국과 영국 사이에 이제 영국이 아편전쟁 해가지고 중국을 이기잖아요. 난징 조약이 체결이 되는데 이때 그 조약 내용 중에 하나가 상하이를 여는 겁니다. 거기가 항구 도시로서 국제사회에 개방하는 거예요. 개방하면 그냥 단순히 거기 와서 외국인들이 대놓고 그냥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 상해 지역에 이 영국, 미국, 프랑스 등등 이 강대국들의 거류지.
그러니까
거기서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내줍니다.
아.
그런 것을 보통 거류지라고도 하고 조개지라고도 하는데요. 이 지역이 바로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됐다고 합니다.
조계진 한자인가요?
네. 조계라고 하는 게 조라는 네. 것은 우리가 조세조자, 세금할 때 그 조자고요.
아.
개는 이제 경계, 땅의 가장자리 할 때 그 개자인데 네. 쉽게 말해서 외국한테 그 땅을 완전히 외국 땅은 아닌데 중국 땅이긴 한데
네, 외국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사용권을 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낮은 선봉 같은 거랑 비슷한 근데
낮은
느낌일까요?
선봉 같은 경우는 외국 기업이 와서 거기서 독자적으로 우리 자기 나라처럼 그렇게 아마 활동을 못할 거예요.
네.
근데 이 조계 지역은 그걸 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들락날락도
그렇죠.
가능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외국인이 자유롭게 거주도 하고 그 내에서 정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조계지군요.
이걸 조계지라고 하고요.
네.
여기는 치외 법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 상인이 거기에 살면서 범죄를 예를 들어 저지른다?
네.
그럼 중국 경찰에 가서 중국 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아.
거기는 치외 법권, 그러니까 다스릴
네네.
수 없는, 중국이 다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국인이 영국 법으로 영국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영국 땅처럼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중국과 조선에서는 조계지로 불렀고요. 일본에서는 거류지라고 불렀는데 아편 전쟁 이후에 영국이 상하이에 둔 것이 이 조계지의 최초입니다. 그래서 개항 후에 상하이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번창한 항구가 됩니다. 국제 세계 열강들이 그렇죠.
그렇죠. 많이 들어오니까.
막 영국, 미국 이렇게
맞아요.
전 세계 선진국들이 들어와서 거기다 네. 건물 짓고 거기서 장사하고 거기서 네. 은행 만들고 하다 보니까 아시아의 거의 유일한 국제도시가 됐고요. 재미있는 것은 여기는 전쟁하지도 않아요.
네.
그 나라에 외국인들이 와서 사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전쟁의 피해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근대 상하이를 국제적으로
네.
전 세계 가장 번영한 네. 도시로 만든 조건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여기
네.
와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는 일본이 와서 누구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독립운동의 거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참 이게 모든 게 다 그
네.
처음에 이거 내줄 때는 엄청 치욕적이다. 우리 열강들의 우리 땅을 이러면서 반대하고 억울했던 국민들은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꼭 그렇게 중국에게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의
네.
역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에게 사실상 점령당했던 일찍부터 점령당했던 이런 조계지들
네.
상하이라든가
네.
홍콩 같은 땅이 지금은 중국 본토보다 훨씬 앞선 선진 지역이
그렇죠.
됐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발전을 주도하는 이와
네.
같은 역설적인 현상이 역사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다른 건 좀 다 네. 빼돌고라도 일단은 네. 해외 문물을 받아들인다는 그거는 경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땐 진짜 발전을 해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본따서
네.
중국도 개혁개방할 때 몇 개 지역은 그런 것들을 외국 기업이라든가
네.
이런 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먼저 발전시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모범이 만들어지면
네.
이걸 이제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네.
북한식으로 말하면 이 정형이 만들어지면
네.
모범이 창출되면 확산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왔죠.
북한도 그 라진선봉 같은
그렇죠.
그 정도만이라도 좀
그렇죠.
몇 개 도시를 더 만들면 청진도 항구 도시고
북한도 라선이라고 그래서
네.
그런 걸
라선,
특구를
네.
만들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가능하면 신의주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고요. 개성도 일종의 특구 비슷한 겁니다.
네.
남한 기업과 같이 협력하는
그렇죠.
근데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지 않으면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성과가 크게 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자꾸 이게 국가가 하는 일인데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렇죠.
내 좋으면 했다가 조금만 마음 상하면 안 했다 이러면은
네.
참 힘듭니다. 이 베이징보다는 지형적으로 아래쪽에 있고 바다가 또 있는 도시예요.
그렇죠.
항구 도시예요.
그렇죠.
상하이의 날씨와 기후도 궁금해요.
일단 북경보다 한참 밑에 있으니까요. 뭐 우리가 예상하시다시피 사계절이 뚜렷하긴 합니다만 햇볕이 많고요.
네.
비 많이 내립니다.
아,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봄과 가을 짧고요. 여름은 깁니다.
덥겠네요.
예, 그래서
습하고.
여름 최고 기온이 섭씨 35도를 넘는 날이 매우 많기 때문에 더운 도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겨울은 추운 날씨가 가끔 나타나는 수준이고요. 전반적으로 따뜻하고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아.
겨울에 좋죠, 이 도시는.
겨울에 가봐야겠네요, 상해는.
예,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날은 거의 없고요. 눈은 가끔 오긴 하는데 쌓일 정도로 내리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상해는 그 중국은 물론 세계적인 상업도시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중국에서는 공업도시로도 유명하고요. 네. 중국 전체 공업 생산량의 10분의 1이 바로 상해에서 생산됩니다. 중국 최고의 선두 도시죠. 공업적으로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상업도시로, 네. 국제무역도시로, 또 금융이라고 그랬죠.
네.
전 세계 유명한 금융, 예를 들면 은행이라든가 네. 다양한 투자회사들이 다 상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상업도시라고 봐야 되겠죠.
정말 세계적인 도시다라는 표현들도 많이 쓰는데 주요 교통수단은 어떻게 되나요?
1990년대 이전까지 상해의 주요 교통수단 자전거였답니다. 그래서 그냥 상해 전신에를 자전거가 뒤덮고 그랬다는데요.
제 머릿속에도 약간 자전거 타고 다니는 중국인들. 네. 네.
지금은 당연히 자동차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버스, 택시 이런 게 이제 지금은 주요 교통수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해에 가면 다른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자기 부상 열차입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부상 열차라는 건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자석이에요, 자석.
네.
자석과 자석에 같은 극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딱 안 붙고 살짝 떨어져 있잖아요.
예.
기차와 철로가 같은 극으로 이렇게 맞대어 놓으면 살짝 공중에 뜨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달린다고요?
달리게 되면
어머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게 되는데
그러다가 삐끗해서 탈선되면
현재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그런 기술력으로 그렇게 탈선하지 않도록 만드는데 현재 이 상해에 있는 자기 부상 열차의 속도는 430km 정도가 됩니다. 현재 푸동에 있는 롱양 지하철에서 푸동 국제공항까지 이 철도 30km 정도 거리의 철도 자기부상 열차가 있는데
네.
여기서 그 지하철역에서 공항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7분 21초입니다. 그러니까 7분 만에 공항까지 쫙 가는 겁니다.
기술이 좋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항도 국제공항도 두 개 있어요. 홍차오호 국제공항, 그다음에 푸동 국제공항 있는데요. 푸동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1년에 이용하는 사람의 수는 1,700만 명입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00만 명이 이 푸동에 한 도시의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봐야
그러네요.
되겠죠.
와, 역시 그 자본주의에서는 시간이 돈이잖아요.
네.
무조건 빨리 다니는 게 중요하죠. 30km면 자동차로 달리면 한국에서 서울에서 30km를 이 낮 시간대 다닌다 그러면
네,
보통 한 그래도 한 시간 아니 30분
밀리면 한 시간
하나 막혔을 때 30분이고
그렇겠죠. 밀리면 한
4-50분에 네. 그렇게 걸리는데 와 7분 21초면 대단하네요. 네. 상해는 관광지로도 또 유명하잖아요.
그렇겠죠.
가볼 만한 데가
보니까
많죠.
전 세계 사람들이 상하이로
네.
몰려드는 건데요. 오늘은 한 두세 군데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와이탄이라는 곳. 입니다.
와이탄.
네, 20세기 초 상하이가 국제 금융 도시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100년간 그렇게 서구 열강들이 상하이에 와서 이제 거주하고 상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외국,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뭐 미국 각각의 나라들이 거기다 지어놓은 건물들이 많은 거예요. 그 당시 대형 은행들이 모여서 막 그 빌딩도 짓고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와 보면 외국인들이 그 당시부터 막 몇 년 전부터 지었던 건물들이 상해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와이탄이라고 하는 지역도 이제 유명한데요. 당시 뉴욕에서 유행했던 그 고층 건물들 이런 것들이 강변을 따라서 쭉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푸강을 따라서 유럽풍 건물들이 늘어서 있기 때문에 아주 이국적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
네.
이곳인데 여기는 특히 언제가 좋냐? 비 온 뒤의 와이탄 거리. 그다음에 특히 밤에 와이탄 거리는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 온 뒤에 밤에 와이탄을 가면 황금빛 조명이 그 거리를 쫙 덮고 있는데 마치
네.
이제 황금의 도시처럼 너무나 황홀한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
꼭 상해를 가보셨다 그러면 와이탄 지역을 그것도 밤에 비가 그친 이후에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명절과 주말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평일 야간이 좋답니다.
그렇군요. 이상하게 그 아시아 여행을 가도 꼭 그렇게 유럽풍을 보면 좋더라고요.
독특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네. 그 아시아의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비슷
네.
우리나라랑 비슷한 분위기.
네.
그런 거 말고 이국적인 거 아주.
그러게요.
가끔 그 상하이 영상을 볼 때 높은
네.
탑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 탑이 혹시 뭔가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동방명주 탑이라는 건데요.
동방명주 탑.
네. 이제 상하이에 가면 꼭 한번 들러봐야 되는 이른바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랜드마크라고 하는 랜드는 땅, 지역 이런 뜻이고 마크는 상징물 이렇게
네.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하이를 대표하는 상징물인 거죠. 방송 수신탑입니다.
아, 방송 수신탑. 네,
방송 수신탑인데.
수신탑 이렇게 멋있게 네, 높이.
그걸 이렇게 멋있게 멋을 내놓은 거예요.
그렇군요.
높이가 468m야. 그러니까 압도적인 높이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거예요.
네.
이 동방명주탑은 명주라는 게 이제 구슬 같은 건데
네.
구슬 세 개를 큰 구슬, 중간 구슬, 작은 구슬 요 세 개를 이렇게 바늘로 꿰어놓은 듯한 그런 모양이에요.
네.
이 구슬마다 전망대가 세 군데 있고요. 한 시간에 한 바퀴 딱 도는 회전 레스토랑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와이탄과 푸동의 경치를 감상하면서 저녁 식사하시면 좋습니다. 단 주말에는 방문객이 많아서 한 시간 넘게 기다려야 되니까 평일에 가는 것 역시 추천을 합니다.
주말에는 그냥 어디도 안 가는 게 관광지는 네. 아니, 우리나라 남산도 이렇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남산 타워가 있죠.
빙 돌면서 레스토랑 네네네. 식사할 수 있는 곳. 그 외에 또 추천해 주실 곳은 어딘가요?
아까 오랫동안 서구 열강의 건물들이 그러니까 이국적인 서양 건물들이 있는 거리를 추천했었는데
와이탄?
이번은 반대로 동양 건물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원이라는 곳을 추천합니다. 이 상하이에 있는 아름다운 정원인데요.
네.
19세기 명나라 때 반윤단이라는 사람이 부모의 노후를 위해서 만든 정원입니다. 18년 만에 완공을 했고요. 40여 개의 정자 건물, 연못, 누각 이런 것들이 중국식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18년이면 부모님 살아 생전에 완공된 거 맞죠?
그래서 네. 이 예원이라고 하는 것이 유명한데 이 예원 정원을 둘러보시고 또 그 주변에 예원 주변에 상하이의 대표적인 시장이 있습니다. 고풍스러운 건물 상점 천여 개가 밀집되어 있는 시장도 함께 구경하시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동서양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네.
티엔즈팡이라고 하는 예술인 단지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골목 상점들, 골목골목마다 작은 골목마다 구경거리가 가득한 상점 거리들이 있습니다. 과거 식민지 조개 시기에 건축된 건물, 겉모양은 그런 건물인데 이걸 복원을 했고요. 내부는 그냥 현대적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카페, 레스토랑, 박물관 등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도심의 낡고 빈건한 그런 주거지역이었는데 이 겉모습을 예쁘게 복원을 하고 내부도 아름답게 현대적으로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문화적인 의미도 전달하고 경제적으로 이득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네. 지역으로 변했어요. 여기가 국내외 큰 주목을 받으면서 각종 건축상도 휩쓸었다고 합니다. 여기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못 가봤어요. 상해를 아직. 근데 뭐 저야 뭐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요.
네네네.
북한에서도 상해는 되게 익숙한 도시이기도 하고 뭐 거리적으로도 그렇게 먼 곳이 아닌데 북한 주민들도 오늘 말씀드린 이 상해 여러 지역들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중국의 최대 도시 상하이에 대해서 대표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오렌지 카라멜이 부릅니다. 상하이 로맨스.